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직의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회하는 데 있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3절 내용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화목회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6장 3절 잠시 보실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나 사물 행함이죠. 아무에게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거나 혹은 누구에게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자신의 행위나 자기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견뎌내어야 했던 이를테면 환난, 궁핍, 고난 등 아홉 가지 사항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끝까지 지켰던 것들, 이를테면 깨끗함, 자비함, 진리의 말씀 등을 또 열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밝혔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함께 모함하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입이 열려 있었었고 마음이 넓어져 있었다. 그들을 계속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지난주일날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마음이 옹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그 사람은 자기라는 운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옹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의 특징은 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사도 바울의 설명 권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방금 위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문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이제 방금은 마음을 개방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네 마음을 닫아 걸으라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이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쓴 이런 모순된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 말이 모순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요. 이것이 과연 모순된 이야기인가? 지난 4월 마지막 수요일, 4월 26일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장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13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날 이 사랑장에 대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놓고서 우리 깊이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마크로 디메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그와 겨룰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체념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에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보복을 가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참아주는 적극적 의미의 인내를 두루 포함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시발점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참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10초를 참은 것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많이 참는 사람들은 참는다고 말 자체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온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스티오마이.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한 말은 친절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친절한 마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화나요. 불같은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면 그 다음 그 사람을 보는데 또 평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니까 우리도 오래 참읍시다. 온유하십시다. 자, 그날 그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덧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모든 종류의 중독자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술이 취해와서 그릇을 깨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가구를 부수고 야단났습니다. 도박꾼 자식이, 마약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도박할 돈 내놔라고, 마약 살 돈 내놔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지금 모든 것을 부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 참자, 남편이여 더 부수시오, 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요, 책임 회피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행패를 부리는 내 남편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도박하고 마약하는 내 자식으로부터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내 가정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중독자에게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치유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그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들의 중독 상태에서, 자신들을 중독 상태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행패 부리는데 소주 한 병 주면 해결되거든요. 빨리 술 먹고 자라 이거죠. 해결 안 되죠, 그죠? 그 다음날 되면 더 중독자 되고 더 중독자 되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리고 치유받게, 어떤 수를 쓰든지 그 중독자를 치유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내가 일터의 책임자인데 내 일터에 어떤 불안당 같은 사람이 와서 동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일 자체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합니다. 그때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겠는가? 사랑인가? 그건 사랑 아니죠. 모두들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격퇴시켜야 돼. 나의 일터라는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나의 믿음으로 나 혼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이 와서 행패 부려도 내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자식아 너도 이겨라, 일터의 동료들 보고 저 사람 행패 부리는 거 너도 이겨라, 그거 너 못 이기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배우면서 행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또는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 중독자와 사는 분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서 중독자인 상대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깨트리는 분이 만에 하나라도 계실까봐, 내가 지금 일터의 책임자인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일터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사랑이고 오래 참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분이 계실까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과 중독자는 치유의 대상이라는 그 말이 상반됩니까? 아니에요. 상반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도 똑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너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쫓는 사람들끼리 너희들이 조금 오해하고 모함하고 서로들 싸우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이 없으므로 너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수준이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바울이 보건대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성숙하거나 원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진리의 밥을 먹여서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젖만 먹였단 말이죠. 또 바로 6장 13절 바로 윗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못 헤아리죠. 자기가 나중에 그 나이가 다 돼봐야 아는 거 아니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직 신앙의 입문 단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행여라도 자기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까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6장 14절 이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이 멍에가 뭐죠? 밭갈이 할 때 소 위에 씌우는 것이 멍에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말이죠.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한다. 이 말을 표준 세 번역이 정확하게 쉽게 번역했죠. 너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라. 여러분, 밭을 가는데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웠을 때하고 소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에게 멍에를 메웠을 때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웠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나귀와 소에게 멍에를 메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 둘은 멍에를 같이 멜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밥도 먹지 말라 그런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같이 메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와 나귀는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서 키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한 농장 안에 소와 나귀가 같이 살아요. 한 농장 우리에 소와 나귀가 같은 염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없어요. 그러나 멍에를 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상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동창생으로 서로 친구지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동력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작년 7월 말에 첫째 날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2000년 전에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 가운데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 너희들 사이에 행음하는 자가 있다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는 자가 있도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면 어머니라 했을 텐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건 아버지 첩이죠. 아버지 첩이라도 향렬상으로는 내 어머니 뻘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에 아버지 첩하고 공공연하게 행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왜? 당시 고린도의 풍조는 도덕적 타락을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삶의 모양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온 고린도 도시가 우상 신전이란 말이죠. 모든 소고기는 다 제물로 바쳐졌던 거죠. 결혼식이니 파티, 모든 파티가 다 우상신전에서 우상한테 절하면서 다 결혼하고 무슨 간혼상제가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예수를 그 많은 우상신들 가운데에 하나로 여기지 절대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 활짝 열어라, 모두를 받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잡다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될까 봐 너희들은 그런 자들과 삶의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로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면 그 대전제가 뭡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난 이미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의와 불법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메토케라고 하는데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좋은 친구로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에서 사귄다고 하는 헬라 말이 우리가 늘 쓰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친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친밀하고 긴밀하게 사귀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는 데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똑같은 양이 오손도손 코이노니아를 나누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조화되며 여기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야알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무가치함, 악함 이런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게 조화라고 하는 말이 심포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영어가 심포니예요. 심포니, 교향곡.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사탄이 한 무대에서 하나의 음악을 같이 심포니를 이루면서 연주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독창과 사탄의 독창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무대 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한다는 이 헬라말 메리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몫을 취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헬라말로 보니까 믿는 자, 피스토스. 피스토스, 믿는 자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실한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아피스토스. 피스토스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하는 말이네. 자, 신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어떻게 같은 몫을 취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자와 거짓된 자는 추구하는 몫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모양, 똑같은 내용, 똑같은 질의 몫을 신실하고 거짓된 자가 함께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에서 일치라고 하는 신카타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둔다 혹은 함께 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손으로 나무나 조각 돌로 된 우상을 여기다 세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스스로가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함께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쓴 동사들을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함께 진리를 쫓는 자로서의 삶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삶의 동역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오기 돌아오기까지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리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서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사람하고 1대1로 앉아서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하라라는 거예요. 16절,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가 혼자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안 들어요.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그가 한 말을 모두 확증해라는 거예요. 증참시키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서 건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개인의 말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말도 안 듣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권면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예 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죠. 당신 더 이상 교회 오지 마시고 나가시오. 그 말이 아니라 동역자를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진리를 쫓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동역의 관계는 맺지 않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대해서도 주님께서 동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히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맹멍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적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좌정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나의 의로운 행동이나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죠. 철저하게 그분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여기다 공표를 치셔야 되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겠어요? 따로 있고. 여기에 따로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아포리조인데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거룩하다는 말 뜻 자체가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너 거룩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선을 긋고 따로 있게 구별해야 돼. 무엇으로부터?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여러 곳의 말들을 인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조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그들의 백성을 삼으셔서 너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저 같은 하찮은 인간이 누구한테 내 너 신이 되어주고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너 지금부터 거룩해. 그러면 그 사람이 깔깔 웃고 끝내겠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죠? 16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다 줄을 치십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줄을 그으십시다. 그리고 16절 말씀 18절 말씀을 줄로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약속의 공표를 치고 연결하십시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줄칩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고 할 때 경자가 뭐죠? 한자 그 경자가 공경할 경 또 삼가할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안 할 걸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경, 외, 외자가 무슨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것을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등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소유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경외심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만도 아니고 육만도 아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안팎으로, 우리의 안팎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큰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삶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따로 있고 아포리조처럼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침략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그 기록이 다 있고 역대하가 끝나지 않습니까? 역대하 다음 성경이 뭐죠? 예? 에스라. 에스라의 주제가 뭐죠? 바벨로니아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다음 성경이 뭡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뭘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국에서 상당한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멸망했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으로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가 종결된다면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은 성전으로만 내버려 둬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과 이곳을 구별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반에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에덴 가든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동산하고 가든은 틀리잖아요. 어떤 것이 맞느냐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간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뜰인데 뜰은 뜰인데 그냥 뜰이 아니고 울타리가 쳐진 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에덴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아포리조 그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간난,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선을 그을 때부터입니다. 그것은 격리가 아니라 자유예요. 내가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 내 영혼 중심에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이 선을 스스로 허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맬수록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가 오염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내가 이 선을 분명하게 쳤을 때 세상으로부터 내가 격리될 것 같지요. 거꾸로입니다. 선이 분명할 때부터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감화를 받습니다. 요즘 개신교 신자들이 캐톨릭에 많이 넘어간다고 신문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개신교가 이렇게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이나 밖이나 선이 없습니다. 선이 무너지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세상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이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정화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설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돌아볼수록 저희들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명분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처럼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전을 건축한 뒤에 성벽을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어사오매 이제부터 우리 삶에 분명한 진리의 선을 긋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덴 동산은 말로 추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울타리를 칠 때에만 지켜지고 보존되고 계승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선을 분명하게 칠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이 선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우리로 인해 감화받고 세상은 우리로 인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깨끗게 해주시어사오매 그 깨끗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